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6절 뭐 조금 긴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지지난주에도 함께 동일하게 봤던 본문입니다. 근데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었냐 하면 12회 동안 혈루증에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혈루의 근원이 낫고 구원함을 얻는 그런 내용을 보았다면 오늘은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불리는 사람의 딸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편견이 좀 많으신 편인가요? 아니면은 편견이 없으신 편인가요? 우리는 보통 넓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어느 정도의 편견들이 다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틀이 있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온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규정짓는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어떨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건강하게 작용하고 옳게 바르게 작용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것들이 쓸데없는 자기 규제나 자기 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때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죠.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보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큰 편견과 자기 틀 안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선택하신 백성들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편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 한정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이때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다윗의 왕조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권능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3,000명이 또는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하는 일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언제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 지역에 있던 유대인이든 아니면 헬라인 지역에 살던 유대인이든 그 틀을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늘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환란이 닥쳤을 때 그들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유대라는 지역을 벗어나서 그때 비로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도 여전히 사마리아인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동족들, 그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그래도 그나마 그들의 민족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사도들은 달랐냐? 아니에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의 틀을 크게 깨지 못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스스로 한정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또 부르셔서 그의 발걸음을 욕바라는 항구를 향해서 가도록 만드시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욕바라는 항구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냐면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두장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게 가죽 세공하는 사람이니까 손 재주도 좋고 나름대로의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가죽이라는 것은 어떤 짐승에게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뭐 짐승을 이렇게 툭 털면 가죽만 빠지고 몸 빠져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가죽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가죽의 시체를 다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 율법에 따르면 굉장히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내면서 거기서 숙식을 제공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식사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환상입니다. 그릇이 하나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마치 보자기 같이 생겼어요. 내 귀퉁이가 있고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에 뭐가 담겨있냐면 온갖 육축들, 그러니까 가축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것들, 그리고 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잡아먹어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들이 정결하지 않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주님,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는 것 괜찮다.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하신다면 네가 먹어도 좋다. 라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주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고 있는데 그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이 마침 그 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이 나를 찾아왔지? 그리고 고넬료가 나를 오라고 하는데 내가 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를 따라가라는 거죠. 왜 그를 따라갔어요?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도착해서도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원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인 너와 함께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도대체 왜 나를 청했는지 나에게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서 불러오라고 했으니 당신이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순절날 자신들에게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이방인 할례도 받지 않고 세례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이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편견의 틀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견을 깨뜨리시고 그들을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이런 편견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적인 편견들, 그런 것들로 혹시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편견들을 깨뜨려 주셨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에 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에 어떠함이 상관없이, 우리의 인종이 어떠함이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는 의로워서 구원받았고 그 어떤 이들은 의롭지 못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스스로 어떤 사람은 괜찮은 사람, 어떤 사람은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고 규정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러한 모든 편견을 갖지 않으시고 우리의 근원 그대로, 아니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저는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끝나는 모든 부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단순히 그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권위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8장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욱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치유하신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귀신 들린 자와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으로 보여주면서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권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내줍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런 의문을 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저런 능력이 나타날까?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자도 일으키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향해서도 명령하시죠.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십니다. 그때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저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라라는 지방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오히려 귀신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오히려 영적인 세계인, 영적인 세계에 포함되어 있는 귀신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그 모든 권위 있는 말씀과 그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주님이 이방인 지역에까지 가서 귀신 들린 사람만 고쳐주시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도 제어할 수 없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 사람만을 고쳐주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왔다고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더 두 가지의 사건이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중풍병 든 사람을 친구들이 메고 내려오는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하시죠? 병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금식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때에 이 관리 한 사람이 찾아왔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사실 그 앞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해되지 않아요. 선지자라면 누구에게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은 의인들에게 찾아와서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의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오히려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사건은요, 사실 이 앞부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찾아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리는 회당장으로 나오고 야이로라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회당 속에서 그 지역에 있는 회당이 세워졌을 때 그 회당장은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절한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엎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당시에 어떤 느낌으로 있었냐면 와, 이분은 권위 있어, 이분은 능력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어 라는 생각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뭔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존재였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는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인 회당장이 와서 엎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엎드렸어요. 왜 그랬다고 나오죠? 자기 딸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곧 죽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생각으로는 이미 이 아이는 손 쓸 수 없이 죽은 아이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네,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방금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죠. 뭐 그 가족을 잃은 슬픔을 누구도 사실은 다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아들, 그 자식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부모는 뭐든지 하겠죠.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다 봤을 겁니다. 자녀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아프지 않은 자녀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자녀들을 볼 때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더 들지 않나요? 어떻게 해도 정말 이 아이를 낫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 들지 않나요? 애들이 건강을 위해서 주사만 맞아도 부모들의 마음이 따끔따끔하지 않습니까? 주사 바늘은 아이에게 들어가지만 왠지 나한테 찔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갖지 않으시나요? 그러니 이 자녀가 내 눈앞에서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이쁘게 키운 딸이 자신 앞에서 죽어가고 있으니 아니 죽었으니 이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체면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의 딸만 살리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 스스로 자신이 가두고 있던 그 편견의 틀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회당장으로서는 요청할 수 없는 요청을 이 사람이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뭐가 회당장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일까요? 할 수 없는 말일까요?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예요. 죽은 시체의 몸에, 그 죽은 시신의 몸에 손을 얹어달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율법을 깨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열두의 혈루증 앓은 여자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입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졌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문제지만 시신을 만지는 문제는 더 큰 문제입니다.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당장이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시신이 된 자기의 딸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아니 저 회당장이 와가지고 율법을 깨달라고 얘기하네. 저게 말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자기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일이며 자기가 이야기했던 모든 신앙의 부분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한 가지 마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내 딸한테 손을 얹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어떻게 회당장으로서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가 이 요청을 했을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바제막 말씀처럼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냥 예수님이 손잡아 주신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당대의 모든 신앙의 눈을 깨뜨리는 것이고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며 율법을 완전히 어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소녀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난 목요일 날 교회에 이제 와서 저는 보통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은 거의 설교하는 설교 준비하는 날인데요. 수요일 날은 수요 설교를, 화요일, 수요일은 수요일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목요일부터 주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금요일까지 설교를 준비를 끝내야 또 교회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은 거의 설교 준비로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갑자기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확 주실 때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날은 특별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본당으로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대상은 교회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는 가족과 같은, 아니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볼 때 정말 이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저는 그들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나요? 저는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요? 하면서 참 많은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편견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만이 해결이십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참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갖습니다. 성도들의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을 때 이것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런 것들을 차별 없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이시라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선은 제 스스로 많이 돌아보게 됐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관계에 문제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참 불편합니다. 만나는 것 자체가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죄송해요. 목사인데 너무 타락한 것 같아서요. 근데 솔직히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좀 꺼리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꺼리껴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그 사람한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기도하는 가운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그런 편견으로 우리를 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마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셨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거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 시신의 손을 대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했다면 아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그 딸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그 간청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부정함이라는 편견을 넘어서서 오히려 자신의 거룩함으로 그 부정함을 씻어주시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꼭 타인에 대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주님을 잘 믿는데도 정말 안 돼요. 이게 자꾸 반복돼요. 너무 힘들어요. 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대한 문제들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런 기도를 늘상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믿어요. 치유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이런 죄를 다시는 안 짓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후에 조금 있으면 또 그 자리에 가서 그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건 할 수 없는 거야. 아니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라고 스스로 규정을 짓고 주님도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마음까지 갖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편견을 넘어서시는 분이시고 오히려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그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그 속에서 넘어져 있는 우리, 죽어 있는 것 같은 우리,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놓고 어쩌면 소녀 같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와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가망이 없어 보이거나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거나 아, 주님이 이런 문제까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부분들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스스로 그것들을 규정짓고 이건 주님 안에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또는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문제들 혹시라도 아 저런 사람들은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주님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가망성 없는 우리들, 구원받을 가치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이들을 부를 때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그들이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